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0대 젊은이가 버스 회사에 임시직 사원으로 입사합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뭐 알바생같이 취업한 거죠. 그는 청소부터 배차, 급유, 발권 업무까지 이 허드렛 일들을 다 하면서 버스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배웁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남들보다 무려 4시간이나 일찍 출근하고 또 4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잠을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합니다. 그 긴 10년간 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버스 30대를 사고 대원여객이란 버스 회사를 창업하죠. 그리고 이후 무려 37개의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한국의 버스왕이라 별명을 가진 경기 대원 운송그룹의 허명의 회장입니다. 단연코 그의 성공 비결은 지독한 성실함이죠. 이 50년간 단 13일만 쉬었다고 합니다. 부친상 당했을 때 5일, 모친상 당했을 때 5일,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느라 3일 병원에 입원한 것, 그게 전부라고 해요. 거기다 얼마나 검소한지 그 큰 그룹 회장이 4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승용차를 딱 두 번 바꿨다고 합니다. 요즘 대그룹 회장들이 신차가 나오면 얼마 타지 않은 차도 바로 처분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 허명의 회장이 다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사실 그의 성실함도 검실함도 아닌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바로 직원들을 향한 그의 각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직원 평균 연봉이 업계에서 이 상위권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 생일 때는 소갈비를 사주고 직원들 제복도 기왕이면 최고의 디자이너로부터 만들어준 옷을 입혀주고 싶다는 생각에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이 앙드레 김에게 직접 부탁해서 이 버스 운전사들이 입는 그 제복을 디자인 받습니다. 거기다 직원 부인들이 생일이 되면 케이크와 샴페인, 그리고 오늘은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카드까지도 배달해 준다 그래요. 이 한 회사의 기업에 이 회장이 이토록 직접 나서서 직원들을 챙겨주니까요, 이 회사에 뭐 노사 갈등이 있을 리 없죠. 이 직원을 부속품처럼 다루는 이 시대에서 요즘 이렇게 사람을 대해준다는 것이 사실 드문 경우죠.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인드가 이와 같이 아랫사람을 향한 마인드가 강한 경우가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허 회장은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기며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회장이라고요, 부자라고 다 똑같이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지만 뱀은 그 물로 독을 만들고 벌은 그 물로 꿀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우리들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재산, 권력, 힘, 건강, 또 남들보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배를 배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의 자리에 그가 앉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요셉 앞에서 함부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 이집트의 절대 권력을 소유한 자, 그가 바로 이집트의 총리 요셉이죠. 그런데 오늘 참 재미있는 이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10명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려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20년 만에 재회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발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동안 그 모든 수치와 수고 고통과 눈물의 나날들을 보내게 한 바로 그 장본인들 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젊은 시절을 노예와 죄수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한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나타난 거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었다면 오늘 이 눈앞에 나타난 이 원망스러운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이 롯데그룹의 형제난이 뭐 이슈가 되죠. 이것이 뭐 새로울 것도 사실 없습니다. 예전에 현대그룹도 그렇고 삼성그룹도 그렇고 다 왕자의 난이요 뭐 형제의 난이란 이름으로 어떤 겪었던 것을 보면 또 반복되는 하나의 역사이죠. 이 때로는요 이 호랑이와 사자가 사는 정글보다 사실 사람이 사는 이 사회가 더 무섭습니다. 이 어떻게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형들은요 심지어 어머니도 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형제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 또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이 원수 같은 이 이복 형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이 많은 설교자들이요 요셉을 꿈쟁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틀렸다는 걸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꾼 꿈대로 형들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노력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이 정말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꿈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바로 주제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이 보니까 9절이 되어서야 요셉이요 지금 20여년 만에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이 그에게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비로소 지난날 그 열한 곡식단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한 그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낸 것이죠. 기억해낸 것이죠. 요셉은요 이 일에 대하여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것, 이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요셉은요, 이 모든 무대를 연출하신 감독이요 작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구나. 형들은 악한 의도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지금 눈앞에 이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힐링하는 세컨 찬스로 두 번째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새벽 예배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는 20여 년 전 자신이 노예로 팔려 나갔던 것 같은 아주 비슷한 무대를 다시 한번 형들에게 세팅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번에도 형들이 자기들의 동생을 팔 것인가 아니면 그 스스로가 희생할 것인가 하는 그 시험의 무대를 세팅해 놓지요. 일종의 테스트요. 하지만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력, 부와 건강 이 모든 것은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님의 일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지요. 요셉이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자기 가족의 오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지혜롭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아름답기로 유명한 저 구약의 에스더, 저가 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맥락의 글이 발견합니다. 에스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 가운데 기회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에서 부장이란 직책을 주셨을까? 이 저 사원들을 잘 대해주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비록 기독교 회사는 아니지만 나로 인해 조금이나마 나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회사가 운영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을 더 찾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의 직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기회구나 하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이웃과 교회들을 더 잘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 버스 회사 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니까요, 수천 명의 직원들의 웃음 찾고 그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적 또 정서적 물질적 유익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기회들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새 생명 연장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또 높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해야 하고 내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주신 그 기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여 나가며 주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더 좋은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